사도행전 40번 메시지. 바울 일행의 사역을 통한 소아시아와 유럽에서의 번식 여섯 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14장 21절 하반부부터 28절까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제자들을 굳게 세우고 각 교회의 장로들을 임명함.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 성에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은 후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이곳은 그들이 사역 여행에서 보내심을 받았던 안디옥이 아니고 비시디아의 안디옥, 곧 소아시아의 안디옥입니다. 제자들의 혼을 굳게 세움. 14장 22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의 혼을 굳게 세우고 이 믿음 안에 계속 거하라고 권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그들의 관심은 제자들의 영이 아니라 그들의 혼에 있었습니다. 사람의 혼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혼을 굳게 세우는 것은 그들이 주님과 그분에 관한 것들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 안에서 굳게 세우는 것이며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유익을 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감정 안에서 굳게 세우는 것이며 그들이 강해져서 주님과 함께 머물고 주를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의지 안에서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혼을 굳게 세우는 것은 그들을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서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항상 거하라고 제자들에게 권함. 22절에 따르면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에게 믿음 안에 항상 거하라고 권면했습니다. 13장 43절에서 그들은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거하라고 호소했지만 여기서는 믿음 안에 항상 거하라고 간청했습니다. 믿음 안에 항상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거하는 것보다 더 한층 어렵습니다. 6장 7절에서처럼 14장 22절에 있는 믿음은 객관적인 신앙입니다. 그것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역사에 관해 믿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 역사에 관한 신약의 전 계시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믿음으로 간주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면 믿음 안에 계속 거하는 것이 은혜 안에 항상 거하는 것보다 더 깊은 문제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거하는 것은 삼일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항상 거하고자 한다면 우리 영을 사용하여 삼일 하나님을 누릴 뿐만 아니라 신약의 계시 그 전부가 객관적인 신앙 안에 포함됨을 연구하기 위해 우리 생각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신약의 전체 계시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그 상황이 얼마나 가련한지, 만일 객관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확실히 그 안에 항상 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14장 22절에 있는 사도들의 간청은 13장 43절에 있는 것보다 진부한 것입니다. 이미 보았듯이 13장 43절에서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거하라는 권함을 받았습니다. 즉 그들은 은혜이신 삼일 하나님을 누리는 누림 안에 항상 거하라고 권유받았습니다. 이제 14장 22절에서 그들은 믿음 안에 항상 거하라는 간청을 받습니다. 즉 매우 깊고 심오한 문제인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완전한 계시를 알고 또 그 안에 항상 거하라는 독려를 받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믿는 이들은 1년도 채 안 된 믿는 이들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그 도시들을 방문했을 때 교회들이 일으켜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곳을 향해 떠났다가 마침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돌아왔습니다. 이미 보았듯이 그들은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은혜 안에서뿐 아니라 믿음 안에도 항상 거하라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거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 13장에서 새로운 회심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원받은 직후에 그들은 3일 하나님의 누림 안에 머무르라고 사도들에 의해 권함을 받았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믿는 이들은 한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음이 분명합니다. 14장에 지적된 바에 따르면 그들은 틀림없이 그 시기 동안에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 있는 꽤 많은 것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배운 것은 그들에게 신앙의 지식이 되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사도들은 그들에게 믿음 안에 항상 거하라고 간청했습니다. 많은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감. 신성한 생명의 왕국. 22절에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이란 단지 하나님이 왕으로서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영역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이해가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피상적이고 천연적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사도행전 가운데 있는 사도들의 말씀 전파의 주요 주제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왕국이 아니라 신성한 생명의 왕국입니다. 그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그분의 믿는 이들에게 확장시킴으로써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 안에서 다스리시는 영역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가 믿는 이들 안으로 심겨짐. 마가복음 라이프 스터디에서 지적했듯이 하나님의 왕국은 그분의 믿는 이들, 곧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 안으로 심겨진 생명의 씨이신 구주 자신인데 하나님이 그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그분의 왕국으로 다스리실 수 있는 영역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것의 입구는 거듭남이며 그 발전은 믿는 이들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신실한 믿는 이들이 살고 있는 교회 생활이며 천연왕국에서 이기는 성도들에게 줄 유업의 상인 장차 도래할 왕국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곧 하나님의 모든 구속받은 이들이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축복이 있는 영원한 영역인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성될 것입니다. 14장 22절에서 바울은 믿음 안에 계속 거하는 믿는 이들에게 우리가 많은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함을 깨달으라고 간청했습니다. 당시는 바울이 하나님의 왕국을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다스림 아래 있는 영역으로 여겼다고 생각합니까? 또 이 영역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왕국이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지배하시는 영역이라는 사상을 가졌었는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그의 주요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어느 정도 진부한 제자들에게 간청하고 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뿐 아니라 믿음 안에도 항상 거하고 있었습니다. 믿음 안에 항상 거하라는 명은 은혜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깊고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14장 22절에서 간청하고 있던 대상인 사람들은 신성한 것들을 어느 정도 배운 이들이었습니다. 많은 환난을 통하여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함에 있어서 바울은 틀림없이 왕국을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객관적인 영역 그 이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바울의 주요 사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신약에 따라 하나님의 왕국은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왕국은 한 분의 인격,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왕국에 관해 질문했을 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고 대답하셨다. 문맥이 입증하듯이 하나님의 왕국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계신 구주 자신이십니다. 구주가 계신 곳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분은 왕국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가르치듯이 이 왕국은 눈에 보이게 임하지 않습니다. 즉 왕국은 영적인 것이지 물질적이거나 가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복음서들에서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왕국의 씨로 제자들 속에 심으셨습니다. 이 왕국의 씨의 발전은 사도행전에서 시작되며 모든 서신들 안에서 계속됩니다. 이 발전은 계시록에서 그 최종 완성, 수확에 도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바울의 이해에 따르면 하나님의 왕국은 물질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그보다 왕국은 영적이고 신성한 것이며 심지어 인격적인 것입니다. 왕국은 그분의 택함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씨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왕국의 씨가 심겨지는 토양이며 그곳에서 이 씨가 발전됩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왕국의 씨는 복음서들에서 뿌려지고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에서 발전하며 계시록에서 수확으로 최종 완성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합당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신 부활한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 안으로 들어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란 우리 속으로 심겨지고 자라고 수확으로 최종 완성되는 씨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았으므로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왕국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국이신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국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적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교는 믿는 이들이 이 누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저지하도록 사탄에게 강탈당했고 이용되었습니다. 역대로 다른 형태의 종교들, 천주교, 프로테스탄티즘, 이슬람교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국이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나님의 원수에 의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은 부활한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해줍니다. 베드로와 120명 모두는 주님에게로 인도되었고 그들의 생명과 생활과 존재를 위한 본질적인 영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행전 1장에서 하나님의 왕국, 곧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 안으로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신 부활한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전히 필요했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와 그 외 모든 이들은 이 영역,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범위인 부활하고 승천한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의 영역 안으로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우리는 그와 및 다른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왕국의 그림을 봅니다. 2장에서 120명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신 부활하고 승천한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왕국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 가운데로 들어간 직후에 유대 종교가 이 누림을 저해하려고 개입했습니다. 만일 3, 4, 5장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기타 믿는 이들이 어떠한 약함이라도 노출했었다면 그들은 부활한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을 상실했을 것이며 그 결과 하나님의 왕국을 놓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 우리가 본 빛 안에서 이제 우리는 14장으로 되돌아와서 바울이 간청하고 있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 안으로 들어갔었는지를 물어봅시다.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믿는 이들은 아직 그 누림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즉 그들은 여전히 들어가는 도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왕국이신 부활하고 승천한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들에게 명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부활한 그리스도를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영원한 생명으로서 심지어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으로서 전파했습니다. 은혜와 영원한 생명과 그 영을 완전히 누리는 것은 하나의 영역인데 이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이 영역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그 도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많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것을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반대를 예상해야 하며 또 그에 대해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신 부활하고 승천한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의 영역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도록 진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가질 때 여러분은 신성한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이 될 터인데 그것이 합당한 교회 생활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생활. 로마서 14장은 오늘날의 교회 생활이 하나님의 왕국임을 지적해줍니다. 그 장에서 바울은 교회 생활에 관해 말합니다. 17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은 모두가 하나님의 왕국이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누린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 생활이며 교회 생활은 부활하고 승천한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의 영역입니다. 각 교회의 장로들을 임명함. 14장 23절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그들이 믿어온 주께 부탁했다고 말합니다. 각 교회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배분사적인 용법을 가진 전치사 카타를 담고 있는데 그 의미는 교회에 따라입니다. 14장 23절의 각 교회라는 말은 디도서 1장 5절의 각 도시에와 동등합니다. 이들 문구의 비교는 한 지방교회의 관할구역이 그 교회가 소재하고 있는 도시의 관할구역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한 도시에 오직 한 교회만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아울러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지방교회의 장로 직분은 그 교회가 있는 도시 전체를 망라해야 합니다. 한 도시에 있는 그러한 유일한 장로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유일한 하나를 손상 입는 데서 보호해 줍니다. 한 도시는 필히 하나의 장로 직분이 있는 하나의 교회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실행은 어떤 의문이나 이론의 여지 없이 신약 안에 있는 분명한 본에 의해 실증되고 있으며 또 그것은 한 지방 교회 안에 합당한 질서 유지를 위한 절대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14장 23절에서 사도들에 의해 각각 장로들이 임명된 모든 교회들은 세워진 지 1년도 채 안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들에서 임명된 장로들은 많이 성숙되었을 리가 없었습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믿는 이들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많이 성숙했기 때문에 장로들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회중들에 의해 투표로 표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의 성숙도에 따라 사도들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교회들에서 인도 직분과 양을 돌보는 책임을 사도들에게서 받았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와 제1차 여행을 마침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됨. 26절에 따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아탈리아로부터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었다. 전에 지적했듯이 이 은혜는 생명주는 영이 되신 부활한 그리스도로서 부활 가운데 있는 삼일 하나님을 우리 속으로 이끌어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게 함으로써 우리로 부활 안에서 살게 합니다. 이같이 은혜란 우리에게 생명과 만유가 되시는 삼일 하나님입니다. 죄인들 중 괴수인 다소의 사울이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으뜸되는 사도가 된 것은 바로 이 은혜에 의해서입니다. 이 은혜에 의한 그의 사역과 생애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간증이었습니다. 그에게 동기를 부여했고 또 그의 속에서 역사했던 은혜는 어떤 사물이나 어떤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그 은혜는 바울 안에서 그의 마뉴로서 내주하셨던 마뉴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이 되신 하나의 사신 인격이요, 부활한 그리스도요, 아버지 하나님의 체현이었습니다. 교통을 위해 모임 14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27절에서 우리는 13장 4절에서 시작되었던 바울의 제1차 사역 여행의 끝을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당도했을 때 교회를 함께 모아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것을 고했습니다. 이 모임은 그분의 복음의 확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관해 교통하기 위한 것이었지 의무적인 보고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